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사순 시기를 함께 잘 보내고 있고 오늘은 이제 사순 제2주일이 됩니다. 사순 시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는 아무래도 죄라는 단어도 그 많은 단어, 그런 사순 시기에 어울리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죄다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죄고 어떤 것은 죄가 아니다. 이건 누가 정해주는 걸까요?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일단 인간 세상에서 죄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도 나눠볼 수 있겠죠.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감옥에 가게 되는 죄가 있고 죄를 지었다고는 하지만 감옥에는 가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전자가 후자에 포함이 되고 전자가 법의 울타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한다면 후자는 윤리라는 법보다는 더 넓은 울타리 안에 있는 죄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라고 하면 인간 세상의 윤리와 깊이 있는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 인간 공동체의 윤리가 종교를 기반으로 전적으로 형성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의 윤리라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종교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그 윤곽을 볼 수가 있기도 하죠. 오늘 일독서에서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윤리적인 명령을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합니다. 번제물이란 뭐 태워서 바치라는 말씀이시죠. 아버지에게 자신의 친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느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실행을 했든 안 했든 이 자체로 비윤리적이죠. 친부모가 자기 자식을 어떤 방법으로든 죽이는 행위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도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비윤리적인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명령은 왜 비윤리적이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인간의 윤리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생물들이 유한한 생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윤리는 이 유한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인간 무리의 규칙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지킨다는 것은 단지 살인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한한 재화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생명을 지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먹을 것을 어떻게 잘 분별을 해야지만이 굶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식을 죽이라는 명령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생명의 유한성, 그래서 유일해적인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보여주지 않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존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을 바라보게 되면 존중하지 않으심으로써 인간의 윤리를,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경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윤리로 그 생명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바치라는 명령 자체가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재물이 된다. 그러므로 나에게 바치라는 하느님의 명령에는 신적인 윤리 안에서 그 나름대로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느님의 마음, 초월된 마음, 인간의 윤리를 초월한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복음에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인간의 윤리를 뛰어넘으시면서 동시에 신적 윤리로 그 윤리를 초월하시면서 존중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느님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윤리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쯤 될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무리의 이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리의 이치라고 하기 때문에 그 무리의 이치는 당연히 무리가 이쪽으로 갈 건지 저쪽으로 갈 건지 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무리의 이치는 다양성을 띠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반되는 윤리성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공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쉬운 예로 어떤 사람은 저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가지고 돈을 벌자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저 산에 있는 나무를 보호해서 산 속의 생태계를 지키자라고 주장합니다. 여튼 그 윤리라는 것은 인간의 주관성에 따라 취사선택되어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생명도 그렇게 선택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낙태라는 것이 그 좋은 예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낙태를 찬성합니다. 이 사람에게 윤리관이 없어서 낙태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윤리관 안에서 낙태를 찬성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낙태를 반대합니다. 이 사람도 윤리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자신의 윤리관 안에서 낙태를 반대합니다. 두 쪽 다 자신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리관이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 생명이라는 것도 천차만별로 다루어지는 것이 인간 윤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정치라는 것이 어디에서나 존재합니다. 정치를 통해서 이 상반되는 윤리들의 접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정치 행위가 되죠. 그러다 보니 시끄럽죠, 언제나. 그래서 인간의 윤리는 생각보다 불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윤리의 불완전성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요소가 되는 걸까요? 맨날 이렇게 시끄럽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윤리를, 그 불완전한 윤리를 무언가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끌어안음으로써 우리는 그 불완전성을 해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윤리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느님의 윤리, 신적인 윤리,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계명이 그것을 덮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그러한 인간의 불완전한 가치관을 포용하심으로써 넘어서는 분이 됩니다. 그래서 윤리라는 것은 종교의 전체가 아니라 종교의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넘어선다는 것은 무슨 말쯤 되겠습니까? 현실 세계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보자 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무게중심을 둔다라는 말의 성서적인 예로서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습니다만 복음에서 구세주 아기 예수님의 탄생 후에 무죄한 아기들의 죽음을 들 수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중심을 두고 그 사건을 바라보면 그것은 부조리, 지극한 부조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사람들을 구하겠다면서 구세주가 탄생하셨는데 탄생하자마자 죄 없는 아기들이 그렇게 떼죽음을 당했다면 그 구세주의 탄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중심을 하늘나라에 두면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죽음은 다른 차원이 되죠. 그래서 신앙이란 무게중심을 하늘나라에 두자라는 의지적인 노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현실 세계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육신은 하늘로 향하려는, 그렇게 향하겠다는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시선을 계속 땅으로 향하게 합니다. 오늘 복음의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씩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죠.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늘을 땅에 묶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의 기도에도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라라는 시도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늘의 뜻이란 언제나 땅보다 끝없이 넓고 끝없이 높습니다. 바로 그 끝없음이란 기도하지 않으면 금세 잊어먹게 되는 영적 감각에 속하는 부분이기에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땅만 바라보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을 의롭게 해주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나 윤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의 법, 하늘나라의 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윤리에 우리 신앙을 가두어 버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오늘 이독셋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 법칙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인간의 표현으로 최대치의 표현으로 계명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사실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도 하느님의 궁극적인 계명을 온전하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윤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느님이 인간의 윤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인간의 그 좁은 윤리라는 것이 하느님의 신적 윤리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적 윤리는 인간의 윤리에 비하면 무한성을 가지고 있는 윤리가 되기 때문이죠. 전쟁과 같은 현실 세계의 부조리를 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은 어디 계시냐고 땅의 의지에서, 생명의 의지에서, 또 자기 윤리의 의지에서 묻지만, 그렇게 따져 묻지만 현실 세계 너머를 보시고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존재들을 연결해 주시는 하느님에게 사실 그 부조리란, 그 인간의 따짐이란 의미를 잃고 맙니다. 너는 죽음에 집착해서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만 나의 윤리는 그러한 너의 윤리, 죽음에 집착하고 삶에 집착하고 땅에 집착하는 너의 그 집착의 윤리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네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의 집착을 버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지금 자신의 가치관으로, 고정된 가치관으로, 그 좁은 가치관으로 하느님을 바라보고 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가치관을 배워서 내 가치관을, 나의 고정된 가치관, 그 좁은 집착을 버리고 그 끝없음으로, 그 끝없는 하느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다시금 바라보자라는 그 노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노력 속에서 내 자신 안에 정형화되어 있고 고정화되어 있는 죄에 대해서, 또 윤리에 대해서 또 한번 고민해 보면서, 그렇게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사순식이 또 마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